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참 다시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꼭 여러분께 들려드려야 할 말씀을 제 입에 두시고 또 여러분들은 꼭 들으셔야 할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런 기간 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대부분이 아마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실 겁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반에 참석을 해오신 분들이시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낙심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전혀 아니겠죠, 물론. 주님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구원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한 명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린 주님의 심정을 아시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지 못하게 될 이유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과 모레 이제 계속해서 자, 오늘은 우리가 예언을 좀 공부하겠지만은 내일과 모레 그럼 우리의 이 앞으로 장차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내 개인의 또내 가정의 구원의 확신을 계속 유지하며 살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확신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설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제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죠. 설교학, 설교법, 설교 기술,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망해버렸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할때 설교하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이 뭐냐면 여러분, 저도 제가 학교에서 많이 배워봤지 않습니까? 설교학은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학문이지, 오늘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설교학은 진리를 가르쳐서 영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이상하죠? 여러분,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전참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설교 때 설교하는 것보다 성경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전 영혼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전 옛날에 말이죠. 저도 이 설교학에 빠져서, 야, 그 설교학이 참 재밌더라고요. 설교할 때 자, 이 서론을 어떻게 꾸미고, 본론을 어떻게 꾸미고, 결론을 어떻게 꾸며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휘어잡고 움직이고 말이죠. 사람들 더 많이 교회 오게 하고. 그참 재밌어요. 또 이, 모름지기 설교법 가운데서 이 대중 최면술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제스처를 하고, 또 어떻게 이 조명 장치를 어떻게 하고, 무대 장치를 어떻게 하고,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또 이야기를 할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해주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감정적으로 예배 드리도록 만드는 그런 학문을 저도 많이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이세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얘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만난 적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 사이에 같이 살면, 예? 서로 알지요. 어떻게 합니까? 남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잠버릇이 어떤지, 또 좀 마음 가운데 좀 성가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와 지금 이 결혼해서 산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꽤 오래됐습니까? 30년. 30년이 꽤 오래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날 이렇게 집회할 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 집사님 뒤에 있다가, 저한테 조금, 이렇게 약간 손짓, 아니면 눈짓을 조금만 하면 제가 금방 알아듣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금방 압니다. 또, 어떤 때 이제 어떤 집에서 아니면 어떤 공공적인 장소에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조금만 눈짓하면 우리 집사람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왜요? 그거는요, 부부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부부 사이에만 아는 신호가 있어요. 왜? 같이 살고 알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해서 아는 것처럼 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까지 몰라요. 그들이 첫날 밤을 지내고 여러 해 지낸 다음에 그들이 같이 한 몸이 된 다음에 그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안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성경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끈끈하게 알기 때문에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아는 개인적인 경험이 없는 자들은 앞으로 크게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꼭 마음가운데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제 이런 얘기는 자주 하는 얘기죠.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정말 진실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알 때인지,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우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때인지 제가 좀 설명을 좀 예언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조금 강조를 더 해야 될 그런 예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에 저렇게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 세상에서 역사에 나가시는가? 이제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의혹을 갖습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뜻대로 이 우주를 진행해 나가시고 정말 성경에 예언하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언은 앞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점쳐보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 사건을 미리 알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언은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오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은 그 사건이 실제로 내게 오지 않았을 땐 아직까지는 추측이에요. 그렇죠?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건이 오면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깨어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분명하구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틀림없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성취되는 예언들 보면서 이제 앞으로 올 사건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성취되고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참 중요해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오늘 교회에서 예언에 대한 이해를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감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을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성경에서 예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것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너희가 이것을 깨닫게 되길 원한다. 너희가 기억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어떻게 한 자라? 본 자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산 위에서 변화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접 보고 말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증인이에요. 남에게 들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만지고 알기 때문에 증언한 자죠. 그가 또 말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언제 이것을 보았습니까? 언제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모습을 언제 보았습니까? 변화산 위에서 또 한 번 더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언제? 침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음성을 직접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 후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무엇이 있어 그랬습니까? 예언이 있어. 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러면 더 확실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확실하다 그런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언이, 성경 말씀 예언이 무엇보다 더 확실하단 말입니까? 무엇보다? 예? 지금까지 앞에 지금 그가 얘기했죠. 지금까지 말한, 자, 그가 베드로가 지금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보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직접 본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한? 더 확실한 무엇이 있다고요? 예언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바울처럼 예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정말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이 변치 않을 거야.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는 그보다 더한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다니엘 예언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요한계시록에 놀라운 예언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도 다 보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직접 예수를 산에서 본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무엇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른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샛별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살다가 세 번이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그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 그 이후에도 그가 실수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여러분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중요함에 대해서 그 가지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놀라운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의 세상 역사를 한눈으로 보았어요. 이 놀라운 예언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은 변치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무슨 소망을 가져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확실하게 알고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계시록 예언의 흐름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예언의 흐름의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12이라는 숫자를 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1, 3, 7, 12 같은 그런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였어요. 또 40, 40이라는 숫자는 이 그리스도 인생에서 시련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며칠 금식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광야를 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왜 그렇게 4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그리스도 생활에 있어서 시련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12은 완성 숫자입니다. 완전은 7이지만 12는 완성 숫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3은 이 완전한 연합의 숫자예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누구요? 성령. 삼위 일체죠. 근데 삼위 일체란 말 가운데 영어로 트리니티란 말이죠. 트리니티. 트리니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트리니티 하는 단어보다 three Godhead, 세 분이신 하나님 그런 단어가 사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트리니티란 단어 가운데는 어떤 뜻이 있냐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몸속에 들어있다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삼위일체란 그 낱말이 조금 좀 저한테는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세 분이신 하나님 그게 훨씬 나아요. 성경엔 삼위일체란 말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옛날에 중세기 때 말이죠. 로만 캐토릭 교회에서 삼위일체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삼체지.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분이 한 몸처럼 지내세요. 왜? 뜻과 목적과 품성이 똑같으세요. 그러나 개체는 따로따로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완전히 연합한다고 해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자, 여기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확실해요? 여러분 확실할 때 확실하다고 그러십시오. 자, 여기 일곱 영과, 일곱 영은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예? 성령에 대한 상징 맞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예수님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과 또 그 보좌 앞에 성령과 세 번째,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편지 쓰실 때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문안을 하는데 문안 때 내가 너에게 문안한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한다.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가 누구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여러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이해했을 때 아,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또 말씀하셨죠.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의 영광과 인자의 영광으로 오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 하나님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얼마나 예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을 바라볼 때 부모가 더 기다려요. 자식이 더 기다려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 이렇게 안 오십니까? 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안 오시고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심정은 오죽하시겠어요. 교회가 준비가 돼야 오시죠.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오시죠. 예? 어떤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받게 생겼으니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천사만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덩그러니 혼자 저기 우주 중간에 혼자 외롭게 내버려 두고 오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3이라는 숫자로 출발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3위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보세요. 근데 이 셋으로 출발한 것이 12로 끝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끝은 열두 대문과 열두 기초속 돌과, 그렇죠? 그 다음에 144 규격을 가지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완성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한 예언의 순서들을 설명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예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왜 열둘인가 보십시다. 큐빅, 입방형 정사각형을 보시면 입방형 정사각형을 만들려면 12개의 선이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12개의 선이 필요해요. 12개 선이 있어야지 입방형 정사각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전은 정사각형이에요. 물론 그 말씀이 상징적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사각형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완성하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열두 지파예요. 그래서 열두 대문이고 열두 기초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루시고 인간을 대속할 그런 죄값을 치루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중보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정결한 교회, 완성된 교회, 완전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며 교회 밖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신 예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이제 보십시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길이, 넓이, 높이가 같으면 뭐예요? 정사각형이죠. 정방형 사각형이 큐빅이에요. 그 큐빅. 그렇죠? 자,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144는 14만 4천 숫자죠. 그래서 완성된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낸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진리를 주신 이유를 드디어 완성시키는 마지막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삼위가 같이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루셔서 마지막 완성된 교회가 드디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요? 드디어 마귀 앞에 온 우주 앞에 천사들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렇게 타락하고 악한 죄인도 이렇게 놀랍고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이 구속사업을 주님께서 끝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3이란 숫자에서 12이 되죠?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참 교회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된 마지막 교회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 일곱 시대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성소에서 이제 드디어 진정한 우리 인간의 구속사업을 시작하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일곱 시대를 나누시면서 그 일곱 시대 각 시대 교회들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일곱 교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 교회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이 각 시대마다 교회의 형편이 어떻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심판하시는 예언이 기록된 것이 일곱 인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길 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특별히 이 교회와 연결 지어져서 어떤 전쟁들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예언이 일곱 나팔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같은 일곱 시대를 거쳐서 흐르는 예언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일곱 교회가 간 다음에 또 일곱 인이 또 계속 가고 또 일곱 나팔이 계속 가고 이것은 여러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그것은 잘못된 예언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얼마의 시대들을요? 일곱 시대들을 약 한 20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이란 숫자에서 12이란 숫자를 낳을 때까지 생기는 일들이 7이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교회와 또 일곱 인과 또 일곱 나팔은 평행적으로 같이 가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일곱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건들이고 일곱인은 그 각 시대마다 교회 형편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고 일곱 나팔은 그런 입장에서 똑같은 시대를 흘러가면서 교회 밖에 세상에선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일곱 나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 얘기하면 좀 딱딱하죠? 그렇죠? 제가 이 예언은 저는요, 예언을 공부하면 너무 흥미롭고 잠도 다 없어지고 전 예언만 연구하면 밤을 꼬박 새도 좀 몰라요. 그런데 많은 평신도 교인들은 말이죠. 예언을 가르치면요, 좀 딱딱하다 그래요. 좀 어렵다 그러고 좀 음식이 좀 씹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거 왜냐면 훈련을 잘못 받았어요. 그저 맨날 어린애가처럼 그저 우유만 먹여버렸다니까 좀 딱딱한 음식을 먹기를 좀 어려워하는 그런 입장을 제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좀 깨어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셨죠. 또 멀리 차 타고 오시니까 다 피곤하시죠. 피곤하지만은 오늘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잘 들으세요. 자, 일곱 교회 예언은 교회의 영적인 상태의 흐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일곱 인의 예언은 각 시대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의 예언은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특히 배도한 교회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일곱 나팔은 성경의 예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와 연관을 맺지 않고서 그냥 세상 사건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곱 나팔은 뭐냐면 하나님의 참교회 말고 배도한 교회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세상 나라들의 아무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교회 교인들은 핍박하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배도한 교회를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그런 나라들과 세상 세력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일곱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나팔이라도 반드시 교회의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곱 나팔 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일곱 나팔은 첫째 나팔 시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 시대 이게 쭉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일곱 번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예언을 좀 아신다면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오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일곱 나팔의 예언은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데 특히 배도한 교회를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다른 천사가 누구일까 하면 마음 가운데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무엇을 가지고?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서 누가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 쉐키나 영광이 있는 지성소를 향해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줍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해서 보좌 앞 금단에 향을 드려요. 금향로를 가지고. 여러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어떤 때는 천사가 내려왔다고 표현한 적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죠. 불이 붙는데 나무가 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때 그 성경 출애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그 여호와 사자 말하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쭉 읽어보면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타날 때는 마치 천사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가라고 표현하지만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 여호와의 천사. 그분도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중에 내 주여 하고 무릎을 꿇어요. 기드온이. 천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기도 다른 천사가 하는 이것은 그저 계시 가운데 그렇게 본 것을 썼지만 이분은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금향로를 가지는데 성서 봉사 제도에서 말이죠. 금향로가 있고 노향로가 있어요. 노향로는 보통 이런 이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향로인데 금향로는 꼭 누가?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만 가질 수 있는 향로가 금향로예요. 그 금향로는 특별히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실 때 필요한 금향로입니다. 금향로는 들고 다니는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보 분향단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분향단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압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거 땅에 쏟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 은혜 시간이 끝나요. 더 이상 그 존재를 위해서 더 이상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걸 쏟으세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천사,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아, 이거 봐라. 이것은 세상 역사의 세상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주님께서 일곱 나팔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일곱 시대마다 첫 번째 시대, 두 번째 시대, 세 번째 시대, 그 시대 일곱 시대를 지나가시면서 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채찍질하시고 배단 교회를 심판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나라를 위해서 또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너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중보하는 기도할 수 없다. 왜? 은혜 시간이 끝났으니까. 계속적으로 빛과 진리를 거절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와 대도한 교회의 은혜 시간이 계속 끝나가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금향로에서 거기에 있는 향을 다 땅에 쏟아 붓는 것으로 상징하시면서 드디어 일곱 천사가 나팔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하나씩 불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과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은 서로마 제국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는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은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로마 제국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배도한 기독교를 지원하고 지지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교황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교황권을 세워주고 교황권이 로마 교황권이 성도를 1260년 동안 핍박하면서 광야 교회로 몰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역사에 있어서 예언에 있어서 로마에 대한 예언은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들은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서쪽에 있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이제 이 와중에 교황권이 부상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잠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7절, 8절, 10절, 12절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이거 참 좀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절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여러분 우박은 추운 곳에 있어요? 더운 곳에 있어요? 추운 곳에 있죠. 우박인데 무슨 우박이에요? 피가 섞인 우박이고 불이 나서 땅에 쏟아져요. 불을 쏟으면 뭘 말해요? 파괴를 말해요. 우박인데 피 섞인 우박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는 세력이 로마 제국에 와서 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 사람들인지 상징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박을 말씀했어요. 왜? 북쪽에서부터. 여러분, 게르만족의 이동, 로마가, 서로마가 어떻게 멸망했어요? 북쪽에 있는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면서 북쪽에 있는 만족들이 쳐내려와서 이제 망하기 시작하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다니엘서에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고 어떤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망하게 하시고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서 자연이 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세운 이 왕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염려하며 들어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 사람아, 이 세상의 흐름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네 손으로 주관한 줄 아느냐? 그건 내 짭이지 네 짭이 아닐세 하고 보여주신 것이 다니엘 2장 꿈이에요. 신상 꿈이에요. 뭐 네가 세운 나라가 영원히 간다고? 아니야, 너보다 못한 나라가 와서 너 나라를 친다. 매대 페르시아가 생겨. 또 그 나라가 또 영원히 갈 줄 아느냐? 아니야, 헬라가 생긴다. 헬라가 또 영원히 갈 줄 아느냐? 아니라 로마가 온다. 로마가 영원히 갈 줄 아느냐? 아니야, 또 동서로 갈라진다. 나중에 또 열국으로 갈라진다. 그리고서 또 나중에 뭐 점점 뭐 또 다른 나라가 올 줄 아느냐?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친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전부 다 분산돼서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영원히 선다. 이거 설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 지금 무슨 선거 때입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때 대선. 여러분, 이번 선거는 굉장한 선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미국은 완전히 이분돼 있어요. 둘로 쫙 갈라져 있어요. 자유주의파와 보수주의파. 보수주의파는 미국에 있는 거의 다 기독교인들의 힘으로 받들어지는 파예요. 예? 도덕적인 이유로 서포트하는. 여러분,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기독교인들의 힘이 아니면 당선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 존 케리를 위해서 지금 유세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가운데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엄청난 지금 이 분리가 생겼어요, 지금 미국은.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또 한참 가니까 그만두십시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예언 성취에 굉장히 중요한 귀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용하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길 것이에요. 자, 8절 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큰 산이 바다에 던져요.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매 이것들이 다 그 당시에 있는 로마를 쳐들어온 이 이방족들의 훈족들, 게르만족들, 여러분, 이러한 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서로마를 괴롭히고 치는,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예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들은, 앞으로 말이죠. 여기 무슨 뭐, 여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큰 혹성이 와가지고 지구가 부딪힌다. 뭐 이렇게 자꾸 그렇게 풀이해요. 그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 예언의 흐름대로 풀어야 합니다. 자, 왜냐면,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같이 가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버리면 일곱 나팔을 전부 다 미래에 갖다 둬버리면 말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은.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말씀을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나팔은 고트족의, 특별히 동고트족의 알라릭 장군이 서로마를 쳐들어와서 크게 아주 어려움을 주는 그 전쟁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우박과 불과 피입니다. 동쪽에서 쳐들어 내려왔어요. 동북쪽에서. 동북쪽 추운 지방에서부터 쳐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나팔은요, 반달족 겐세릭 장군의 공격인데, 그래서 바다에 배들이 침몰하는 광경에 대해서 성경의 그 두 번째 나팔 예언은 기록된 것이에요. 바다에 배들이 막 침몰하고 무너지는 그런 광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말이죠. 세 번째 나팔은 훈족의 아틸라 장군이, 여러분, 이때 아틸라 장군은 해성 같은 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서 옛날 역사에 해성 같은 별 같은 존재였어요. 또 그가 한번 지나가면 너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괴롭히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쑥이었어요. 웜우드, 실제로 옛날 당시에. 그래서 역사를 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는 이 해성 같은 존재였고, 그 다음에 그가 너무 치고 정복한 나라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쑥처럼 쓰다란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 옛날 시대의 역사를 그대로 갖다가 표상적으로 기록을 해두시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이족들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주님께서 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인데, 왜요? 이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배도한 그리스도인들과 손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젠 로마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놓아둘 수가 없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다른 이족이 들어와서 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로마에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를 거두시는 내용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의 예언이라고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풀어보면 아주 합리적이에요. 또 순서적으로. 그래서 네 번째 나팔은 뭐냐면 훈족의 오도아셀 장군이에요. 이런 장군들이 남쪽에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이제 쳐서 이 서로마를 멸망시키는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첫 번째 네 나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에요. 이렇게 넷째 나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예? 컨스탄틴 황제 때부터 시작됐지만 나중에 저스티니안 황제 때 그들이 로마에서부터 어디로 천도합니까? 수도를 옮겨갑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칸스탄티노플, 저기 헬라 저기 흑해에 있는데 말이죠. 저기 소아시아 지방과 마주보고 있는 헬라의 저 끝에 있는 항구도시 칸스탄티노플로 옮겨가서 천도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이고 참 그 강 목사님 딱하시지 뭔데 와가지고 왜 자꾸 로마 얘기만 하시나? 지금 우리 시대 얘기를 좀 하시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과거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알죠. 그렇죠? 어떻게 돼온 걸 알아야 지금 알지. 여러분 부모 없이 생긴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의 예언이 첫째, 둘째,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왜 있었으며 어떻게 있었으며 그걸 알아야 지금 우리 시대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알죠.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곧 갑니다. 자,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이제 나가는데 우린 지금 일곱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재밌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첫 번째 네 나팔들과 그 다음에 세 나팔들을 분리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나팔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기를 자 이제 보라 지금까지 이 내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앞으로 오는 것은 정말 큰 심판이 온다. 화로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네 나팔과 그 다음에 세 나팔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놓으셨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이거 굉장히 흥미있어요, 이제부터. 자, 요한계시록 8장 13절. 계시록 8장 13절은 요한계시록 8장 전체가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이야기인데, 그 넷째 나팔이 끝나면서 8장 끝절인 13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 이 외에도 무슨 말이에요? 네 나팔 이후에 또 오는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은 훨씬 더 심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서로마를 다른 이족들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하셨지만은 동로마에 대한 심판은 이제 더 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화로다, 화. 그런 뜻이에요. 자, 화는 뭔가? 화는 진리에서 떠나 배도한 교회와 그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화는 진리에서 떠나서 배도한 교회와 그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갑니다. 다섯째 나팔입니다. 자, 다섯째 나팔은 몇째 화입니까? 첫째 화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좀 빨리 읽겠습니다. 좀 긴 거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의 열쇠를 예언이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섯 번째 나팔에 동로마를 또 치는 그 화를 보내시면서 말씀하기를 어 너희들은 어떻게 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이런 것들을 해하지 말라. 또 누구를 해하라. 다른 사람들은 다 해하고 쳐서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얘기죠. 자, 이런 일이 정말 과거에 있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다섯 달 동안 어떻게만 하게 한다고요?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하시는데 이것은 영어로 torment. torment는 뭐예요? 아주 막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torment이라고 해요. 그래서 괴롭히게 하라.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갈에게 쏘임은요 죽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파요. 근데 솔직히 말하지만 저도 아직 안 쏘여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렇다 그래요. 전갈에 쏘임은 그렇게 아프대요. 며칠 동안 막 쑤시고 근데 죽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보십시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못들 같고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무엇이요?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초롱갑 같은 홍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얼마 동안이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임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론이더라. 여러분 이 아바돈이나 아블론은 파괴자 영어로 destroyer 그런 뜻이에요. 파괴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아주 엄청나게 와서 파괴한다 그 말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가시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은 뭐예요? 첫째 화였어요. 다시 말해서 서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동로마로 천도에 간 다음에 주님께서 나머지 남아있는 로마 세력을 괴롭히시는데 더 크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슬람 세력의 등장이에요. 자 이슬람 세력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요즘 이 시대의 중요한 관건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관건이에요. 지금 이 이슬람 세력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죠. 이슬람 세력을 아무리 쳐서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과 전쟁을 동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니면 지하드 뭐예요? Holy War! 거룩한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종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면 수어사이드 방어물 그 뭐예요? 그 종교 전쟁이에요. 아니 누가 정신 나 아니 아무리 돈을 뭐 만불 10만불 준다 그래도 누가 자기 자신을 갖다 폭발을 갖다가 둘러가지고 자기 자신을 폭파시키고 그렇게 죽어요. 그것도 좀 정신 나갔다든지 아니면 좀 경렬주의자나 좀 광신주의자 몇 명 할 수 있지만 지금 수백 명 수천 명 아니에요. 자기 몸을 폭탄으로 터뜨리면서 원수들을 같이 죽자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막아요? 이건 종교 전쟁이에요. 근데 이 일이 왜 생기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말해요. 이슬람이 이 저, 로마와 전, 전쟁할 때 로마를 괴롭힐 때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 이슬람 그러면 우리가 아주 이상하고 악랄한 사람들로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묘사하죠.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옛날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들은 말이죠. 어디 가서 절대 남의 집에 가서 말이죠. 수박 안 따먹었어요. 바나나 안 따먹고 뭐 보리삭 치지 않았어요. 그 군대가 지나가면서 꼭 먹을 양식이 필요할 때만 가서 양을 구하고 추수해서 먹었습니다. 열매 따먹고. 참, 그들은 어떤 면에서 신사적으로 전쟁했어요. 함부로 남의 밭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장군, 아부바클 장군이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요. 너희 다니면서 함부로 열매를 따거나 추수하지 말라. 남들의 밭을 망가뜨리지 말라. 특별히 명령했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푸른 것들 건드리지 말라. 또 그들은 다니면서요?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수도를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해골을 쳐서 죽여라. 이런 명령이 지금까지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해골 쳐서 죽여라. 왜요? 그건 그 당시에 승려들이에요. 승려들. 여러분 승려들이 누구예요? 예? 로마 캐톨릭 교회 승려들 머리 박고 옛날 다 머리 깎은 승려들이 수도원에 있었죠. 그런 사람들 다 가차없이 죽여라. 그런데 누구? 그런 한적한 곳에 살면서 주님과 진실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그런 백성을 보호하고 죽이지 말라. 또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라.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옛날에. 이건 놀라운 얘기.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예언에.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 가운데. 이게 이슬람 세력의 등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올라오는데 메뚜기처럼 올라와요. 성경에서 메뚜기는 군대를 상징해요. 전자는 군대처럼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슬람은 종교지만 또 동시에 군대로 일어났어요. 나라의 세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동로마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치시기 위해서 토르멘트,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일으킨 심판의 채찍으로 삼아서 일으킨 세력이 무엇인가 하면 이슬람 세력이에요. 누굴 쳤어요? 배도한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를 뒤에서 지지해온 로마 제국을 주님께서 심판해서 치시는 채찍으로 삼으신 것이 이슬람 세력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 동안? 다섯 달 동안 그렇게 하라. 그럼 다섯 달은 뭐냐면 성경에서 예언적인 기간에서 30일, 아, 한 달은 30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일반 달력은 한 달 그러면 뭐 29일, 30일, 31일 하지만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러면 1년 360일이에요. 그러면 한 달이 30일이면 다섯 달이면 며칠이에요? 예? 150일이죠? 성경 예언 가운데 예언을 풀 때 하루는 몇 년이에요? 하루는 1년이에요. 그래서 150일은 150년 동안 괴롭힌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언 가운데서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계산하라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했으니까 그럼 6년 동안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아니고 성경 예언의 기간을 따질 때만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고 민수기와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원칙에 따라서 푸는 것입니다. 그 수학의 원칙 공식이니까 예언 푸는데 공식이니까 그래서 150년 동안 괴롭히라고 했어요. 150년 동안. 근데 150년 동안 언젠가 하면 1299년 7월 27일 날 이 동로마를 이 이슬람 세력이 동로마를 치기 시작한 때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1449년 7월 27일까지 150년 동안 괴롭히고 쳤어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거 다 역사로 설명드릴 수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괴롭혀서 그 사람들이 죽고 이를 갈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입장에서 괴롭힘을 받았어요. 참 이슬람 세력이요 동로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특별히 왕조들을 참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사실은 1449년 7월 2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동로마 특별히 헬라 지역에 있는 동로마가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서 아이고 무릎 꿇고 아이고 우리가 이제 내가 내 아들에게 왕좌를 물려줘야 할 텐데 이슬람에게 와가지고 무릎 꿇고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허락 안 하면 난 우리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좋다 허락해 준 다음에 드디어 동로마 세력에서 왕이 아들에게 왕관을 드디어 씌워줬어요. 그렇게 완전히 굴복하자 그때 괴롭힌 그 공격을 조금 느슨히 늦춰주었습니다. 그 기간을 역사에서 보면 꼭 150년 동안 괴롭혔어요. 참 흥미있는 얘기 여러분 성경 이해를 보시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근데 여섯째 나팔이 있는데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화는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9절까지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유프라데스 강이 와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일곱 나팔이 벌어지는 상황과 지역과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땅에, 물의 근원에, 바다에, 하늘에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치는 상징으로 친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이 똑같아요. 그런데 일곱 나팔을 미래 사건으로 풀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똑같은 심판을 두 번 하신다는 뜻이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일곱 나팔은 초대교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일곱 시대에 걸쳐서 배도한 기독교회와 그 배도한 기독교를 지지해주는 세상의 나라나 힘을 하나님께서 심판에 오시는 것을 나팔로 보여줘요. 나팔은 어떻게 해요? 경고를 말하고 심판을 의미해요. 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곱 나팔이고 일곱 재앙은 온 세상의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가 바람을 놓은 다음에 온갖 재앙들이 한꺼번에 떨어지게 되는 그 완전한 멸망의 폐망의 때가 일곱 재앙이에요. 일곱 재앙이 떨어지면 이 세상에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 재앙은 미래에 있지만 일곱 나팔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 여러분 나가실 때 오늘 나가실 때 잊지 마시고 저희가 일곱 나팔에 대해서 쭉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 이렇게 설명해 준 월간지를 지금 한 권씩 다 드릴 테니까 그 박스에 있으니까 다 드릴 테니까 그걸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곱 나팔을 우리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그걸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제 머리에 잘 들어가실 것입니다. 마병대 수는 2만만이나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저희 월간지에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을 제가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 저와 함께 한 새벽 한 3시까지 계셔야 돼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나가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월간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여기 보면 계시 가운데 지금 요한이 보니까 막 말들이 막 달려나가는데 그 머리에 금광 같은 게 썼어요. 여러분 이슬람 병사는요 이제 전쟁할 때 머리에 흰 두건 같은 걸 쓰고 그 앞에 금으로 된 수건을 딱 둘렀어요. 멀리서 보면 꼭 관을 금광을 쓴 것 같아요. 계시 가운데 보니까 금관을 쓴 것 같은 말 타는 막 군대들이 막 전쟁에 막 맥주 하는 것처럼 막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보세요.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이슬람 세력이 인간 역사 가운데서 군대로서 화약과 대포를 사용해서 전쟁을 한 제일 첫 번째 군대들이 이슬람 군대예요. 여러분 그 역사에서 배우시잖아요. 이슬람 군대가 말이죠. 말과 말 사이에 지금 뭘 끌고 와요? 대포를 막 끌고 가니까 지금 눈에 보니까 대포를, 아니, 사도 요한이 옛날에 대포를 본 적이 있어야죠. 가만히 계실 가운데 보니까 뭐 들어온 무슨 사자머리처럼 보인다고 지금. 근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고 불 막 나오거든. 연기와 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요. 야, 이상하니까 그 입에서 연기와 유황과 불이 나온다고 설명했지만 그가 무언지를 모르고 기록만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게 뭔지 안다 그 말. 그래서 이것이 이슬람이 로마를 쳐서 괴롭히는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배도한 교회와 배도한 기독교회를 지지해주는 세상 나라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은혜 시간을 끝마치시는 예언을 말씀하신 것이 이 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들이 지금 이런 이슬람 군대들이 자폭하는데 그들이 뭘 사용해요? 화약, 폭탄 사용해야 안 해요? 옛날도 화약과 폭탄과 불로 사람을 죽이고 쳤어요. 지금도 똑같이 그래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예언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 싸우고 미국이 이렇게 참 어렵게 되고 세상을 괴롭히는지 왜 그런지 그들이 자살 폭탄을 왜 하며 왜 화약과 왜 폭탄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에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 뭐예요? 예? 불과 연기와 유황의 폭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면 눈이 떠요. 세상을 봐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앞이 환해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환하게 보게.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라. 여러분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과 빛의 딸들이세요? 말씀과 성경 예언을 아는 자들이 빛의 아들과 빛의 딸이에요. 사람들은 깜깜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돈을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성경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내가 미래를 볼 수 있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꼬리는 선지말 선지자. 종교적인 선지자는 성경에서 꼬리예요. 상징적으로. 머리는 국가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슬람의 세력은 뭐예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저기 이락에서 아니면 뭐 좀 이슬람 세력 다른 데서 있는 사람들이 그 누가 전쟁을 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두목들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꼬리와 머리가 같이 일한다 그랬어요. 이 이슬람 전쟁은 항상 그래요. 이거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빨리 줄여야 되니까. 자, 그러므로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인데 그것은 오토만 터키 제국이 다스릴 기간이에요. 서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제국이 일어났죠. 터키 제국이 일어났는데 첫째 화 때는 150년 동안 이제 괴롭혔지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화 때,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때는 그 더 이 이슬람 세력이 점점 더 커져서 유프라데스 강에 있던 내 천사가 놓인다.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던 내 설튼, 내 군주들 이슬람 세력들이 연합해서 더 큰 제국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세상 역사는 오토만 터키 제국이라고 로마 제국 이후에 오토만 터키 제국이 로마 제국을 치고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초거대한 세력이었던 것을 역사가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 오토만 터키 제국은 지금 오늘날 이 21세기에 미국 같은 존재였어요. 그만큼 세력이 컸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 터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는 세계 미국 같은 존재였어요. 옛날에는 이 터키가. 이것이 동로마 제국이 제어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제가 그 지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지도를 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그 지도를 봤는데 지도를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 세력이 올라왔잖아요. 모하메드를 통해서 이슬람 세력이 종교로 올라왔다가 군대화됐어요. 근데 말이에요. 재밌는 것이에요. 이게 퍼지고 퍼졌는데 북부 아프리카 전부 휩쓸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인데까지 미치고 나중에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소아시아 지방 저기 남부 러시아 저렇게 해서 보니까 로마 교황권 세력이 어디입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구라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 퍼졌다가 이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특별히 예? 우리가 사는 이쪽으로 말이죠. 아시아 지방과 동쪽 동방으로 퍼져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이슬람 세력이 올라와서 딱 진을 치고 점령함으로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딱 막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도한 교회인 로마 세력이 퍼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슬람 세력으로 딱 둘러진쳐서 더 이상 못 나가 딱 하고서 계속 폭격하고 쳐서 예, 이렇게 채찍을 때려서 심판해서 꼼짝 못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세화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종교개혁운동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설 옛날 고대사 읽어보시면 참 기가 막혀요. 이 말틴 루터와 주잉글리 허스제로 일어나서 이제 종교개혁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해서 일어났는데 일어나면 로마 교황이 로마 군대를 풀어서 가서 죽여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 로마 군대를 풀어서 종교개혁자들을 죽이려고 보내면 그때마다 누가 쳐오는지 아세요? 이슬람 세력이 쳐, 이슬람. 이슬람 세력이 막 쳐오니까 급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을 죽이려고 보낸 군대를 다시 빠꾸시켜서 전선으로 보내가지고 이슬람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 시간을 벌어가지고 종교개혁이 성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슬람 세력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덕을 봐가지고 종교개혁의 그 후예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니면 개신교회가 생기지 못할 뻔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이슬람 세력은 전혀 자기들이 무엇하는지 몰랐죠. 몰라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이 채찍으로 로마를 치게 만들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날 때 법왕 로마가 말이죠. 군대를 풀어서 그 사람들 죽이려고 내보낼 때마다 그때마다 이슬람이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다시 빼돌려서 저기 가서 그들을 막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게 함으로 그때그때마다 시간을 얻어서 종교개혁 싸움이 확산되게 된 것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것이 진짜 역사예요. 요새 무슨 세계 문화사, 무슨 세계사 같은 역사들은 많이 인간으로 조작된 역사가 많아요. 참이 아닌 것이 많아요. 사람을 억지로 높여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무슨 성 어거스틴? 여러분, 뭐 어거스틴이 무슨 성자인 줄 아세요? 그거는 로마교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어거스틴은 바람둥이였어요. 성자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역사는 사람이 조작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은 진짜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 눈이 번쩍 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두 번째 화때 연월 일시 동안 오토만 터키 제국이 다스릴 것을 연월 일시 동안 다스릴 것이라 그랬어요. 연월 일시는 1년은 며칠입니까? 360일, 월은 며칠이에요? 30일, 일은 하루, 시는 여러분 하루가 1년이면 한 시간은 며칠이에요? 하루가 1년이면 한 시간은 며칠이 되겠어요? 15일 대 15일.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360 나누기 24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24시간 가운데 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합하면 391년 15일이 돼요. 15일. 그런데 여러분 아까 다섯째 나팔 때 첫째 화가 언제 끝났냐 하면 150년 동안 괴롭힌 기간이 1449년 7월 27일 날 끝났어요. 거기에 391년 15일을 더하면 1840년 8월 11일이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미국에요. 1838년도 당시에 조시아 리치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배짱이 얼마나 좋은지, 아, 전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이런 대담한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는가? 1838년도 예언했어요. 앞으로 오토만 제국이 망한다. 나는 그 망하는 날짜를 안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아니, 이런 배짱 좋은 목사 어디 있어요? 자기 뭐 좀 평판 다 날아가려고 말이죠. 만약 이게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가 말이죠. 이렇게 했어요. 년월 일시는 391년 15일이에요. 예? 그래서 1449년 7월 27일이 첫째 화,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때인 줄 그가 계산을 딱 하면 딱 나왔어요. 그때부터 391년 15일을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그 일이 이루어지기 2년 전에 나는 오토만 터키 제국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망한다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한 얘기죠. 예? 이런 아주 배짱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가 1840년 8월 11일입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됐어요. 1840년 8월 11일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예언을 하니까 말이죠. 이 예언을 하니까 미국에 있는 이 지식인들이 전부 비웃었어요. 당신 정신 나갔다. 당신이 아무리 목사고 성경을 잘한다고 해도 어떻게 한 나라, 그 당시 미국 같은 이런 슈퍼 제국이었어요. 이 나라가 망한다는 날짜를 예언한다. 이건 당신 정신 나갔구나. 다 비웃고하는 얘기가. 그런데 만약에 당신 예언이 맞아 들어가면 우리 다 기독교인 되겠다. 기독교인 될 뿐더러 당신이 하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 재림도 우리가 믿겠다. 당신 운동을 우리가 가담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한번 남아이런 뭐라고요? 중천금이다. 요즘엔 남아이런 중천금에 남아이런 뭐 10전 뭐 20전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그러면 되지 뭐지만 옛날엔 남아이런 중천금에 한번 남자가 말하면 그거 그만이에요. 서류로 사인 안 해도 돼요. 말 한번 했으면 끝까지 죽음을 내놓고 지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죠. 예? 이거는 남아 이런 남아 100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한번 약속을 지키면 말을 했으면 지켰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데 1840년 8월 11일이 됐는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애굽이 쳐올라왔어요. 애굽이 쳐올라와서 계속 치다가 나중엔 진짜로 8월달에 와서 진짜 치면서 이 북쪽에 있는 오토만 터키 제국을 쳐서 없애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오토만 터키 제국이 점점 약화되는 입장에 있었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됐는가? 저기 이제 이 유럽에 있는 연합군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때 유럽의 연합이 뭐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프러시아, 그다음에 뭐 스위스 같은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나라들이 애굽한테 치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 오토만 터키 제국이 약화되고 있는데 애굽이 쳐올라오면 애굽도 또 하나의 이슬람 세력이 될 수 있는데 쳐올라오면은 이슬람 세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지겠어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하지 마라. 너희 하면 우리가 당신 너희를 치러 간다. 이렇게 해서 막았어요. 막았는데 그때 이 유럽의 대사가 편지를 가지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는데 풍랑이 이래서 도착을 못하다가 풍랑이 지나간 다음에 그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애굽의 그 본부에 가가지고 유럽 연맹에서 대사가 편지를 딱 전해주니까 애굽에서 알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굴복한 날짜가 1840년 8월 11일이에요. 이때 터키는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가 당신 말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굴복했어요. 그날이 정확하게 1840년 8월 11일이었어요. 이 일을 일어난 다음에 세상은 깜짝 놀래고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고? 야, 조슈아 리치가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날짜까지 알았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3,000명이 어떻게 됐겠어요? 신설 지성인들 무신론자 3,000명이 그날부터 성경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일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죠? 왜? 예언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언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 둘째 화는 동로마와 교황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일곱 번째 나팔, 셋째 화에 있습니다. 배도한 교회. 여러분 배도한 교회 말했죠? 현재 미국은 배도한 교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은 개신교회예요. 로마교회예요. 원래 개신교회예요. 근데 미국에서 로마 교황에게 대사를 보내고 손을 잡고서 요즘에는 미국에는 개신교회보다 로마 교회의 세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어요.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가 배도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광경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화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이 시대에 있는 것이고 일곱 번째 나팔 세 번째 화는 지금 이슬람이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국의 은혜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이 다시 일어나서 미국을 채찍질하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은 배도한 교회고 또 교황권을 지지하는 세력이에요. 미국은 요즘에 교황권을 얼마나 지지해요. 교황권의 핍박에 지긋지긋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지금은 교황권을 제일 크게 지지하는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왜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 예언 말했어요. 미국은 양처럼 올라오지만 나중에 용처럼 말할 것이라 용처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린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일곱째 나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일곱 번째 나팔에서 말할 때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기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이것은 영어로 nations are angry.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온 나라들이 지금 분노에 있어요. 별일이 다 생기고 있어요. 세상 전체에 별일이 다 생기고 있어요. 이방들이 나라들이 각 나라들이 분노한 상태에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천사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쏘이다 하더라. 이것은 원래 원어로 오류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상을 부패케 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말입니다. 바벨론 세력을 심판해요. 잘못된 오류로 세상을 부패케 하는 자들을 멸망할 때가 고도하여 이것이 미국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때는 어떤 때? 이때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왕되는 때가 고도하여 이제. 지금까지 세상 나라들이 서로 싸우면서 패권 다툼했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세상을 다시 다스리시는 때가 곧 온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성소에서 성소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제일 끝에 무엇이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어요?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마지막 끝나고 있다. 대속죄일이 끝난다.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언약궤 앞에서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곱째 나팔 셋째 천사의 이 때에 지금 미국이 이슬람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때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탄원하는 기도를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돼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 이때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오늘날 부패한 바벨론 배도한 교회들이요 그곳에 무엇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것이 되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마치 교회를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짜 성령을 가지고 가짜 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가짜 병 고치는 은사가 판을 치고 있어요. 가짜 방언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것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어요. 이 교회의 오류 때문에 나라들이 부패하게 됐어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습니다. 무엇이 음행이에요? 나라와 국가와 교회가 합쳐서 참된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음행이에요. 중세 때의 교황권이 무엇입니까? 나라 국가의 세력과 교회가 합쳐져서 군대를 가지고 참된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인 것이 그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지금도 이 음행은 지금 어떻습니까? 종교들이 국가의 힘을 빌려요. 앞으로 짐승의 표의 환란 때는 엄청나게 국가의 힘을 종교가 빌려서 참된 주의 백성을 치고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그로 더불어 나라들이 음행했다 그랬어요.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돈 버는 기관이 되었어요. 땅의 상고들, 상인들이 그 사체 세력을 인해서 치부했어요. 예수 이름 팔아서 돈 버는 세상이 되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들이세요. 바벨론의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와야 돼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줄 알았어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생애 빚에서 우리의 월간지를 낼 때 왜 자꾸 어떤 성경의 이슈를 자꾸 설명한 줄 아세요? 교회에서 성경을 잘못 풀고 잘못 가르치는 오류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들이 멸망하고 망하기 때문에 성경의 참된 빛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우리 풀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계시록 18장 8절부터 13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앞으로 말입니다. 교황권과 함께 손을 잡고서 세상을 주름잡던 이 나라들이 엄청나게 탄식하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뉴욕 세미나에서 설명드린 일곱 나팔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곱 나팔 예언은 우리에게 현재를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예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 네 나팔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네 나팔은 서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은혜션이 끝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마의 멸망을 나타낸 주님의 심판을 설명한 것이 첫 번째 네 나팔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은 새 화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첫 번째 화고 여섯 번째 나팔은 두 번째 화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 번째 화 시대인데 일곱 번째 나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예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첫째 화는 이 짐승의 세력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주위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타협하는 배도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배도한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의 세력인 로마를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도한 교회와 또한 그 교회를 지지하는 이 세상 나라의 세력의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인데 그것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것은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도한 교회를 지지하는 세상 나라인 동로마를 누가 칩니까? 이슬람 세력이 올라와서 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다섯 번째 나팔 때 그를 괴롭게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 또 수목들을 건드리 해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되었죠. 여섯 번째 나팔 때는 391년 15일 동안 또 동로마를 이슬람 세력이 또 쳤습니다. 그동안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이슬람 세력이 서구 특별히 미국을 치는 것을 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가 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가 교황권과 다시 결탁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 오류를 전하고 잘못된 영의 가르침이 많이 들어오면서 개신교회가 사실은 원래 개신교이기를 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깊은 수렁을 넘어서 이 미국이 개신교회와 개신교회 미국이 교황권과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임지의 표지에 난 대로 공산주의가 몰락하게 된 것은 로널 레간 대통령과 그 다음에 교황권이 손을 잡은 다음에 비밀 거룩한 비밀 동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고 세계 모든 신문들과 특별히 타임 잡지가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미국은 지금 개신교회 국가가 되기를 그친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항거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항거합니까? 교황권에 대해서 세상을 잘못된 오류로 부패시키는 그 기별이 온 세상 개신교회에 아직도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을 부패시키는 그런 세력에 항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국가와 교회가 동맹해서 같이 일하면 교회가 국가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을 핍박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음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곳에서 나와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여기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는데 4절 18장 4절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그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 있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 들이라.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기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이 바벨론 교회가 세상과 함께 서로 나누면서 무역한 교역한 그런 물품들 말하는데 여기 있는 물품들은 대부분이 성소를 지을 때 쓴 재료들이 아닙니까? 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업이 된 것입니다. 회사가 된 것입니다. 오 바벨론이 된 교회의 타락한 영적인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무엇을 사고 팝니까?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고 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왕들과 백성들을 부패시킨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 곳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엄청난 천연재해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들을 보십시오. 지진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플로리다를 강타한 네 번의 연거푸 온 그 태풍들은 말이죠. 플로리다 주 자체보다 몇 배나 큰 태풍이 그만 그 위를 뒤덮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테러의 사건들을 점점 더 흔하게 일어나는 테러들을 보십시오. 전쟁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일곱 번째 나팔의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분노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오실 때 하늘에서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 우주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장면을 좀 보십시오.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임하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저렇게 한 줄 한 줄로 이제 오는 것처럼 저렇게 이게 이제 마치 은하수가 흐르는 것처럼 흐르면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 이 천사들이 준비된 의인들, 마지막에서 참 정결되게 바벨론의 그 타락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오류에 속하지 않고 정결되게 빛과 진리로 사는 사람들, 그런 의로운 사람들, 여러분 의롭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생애가 의로운 사람들, 주의 백성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이 세상을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하늘 본향으로 영원한 곳으로 우리 손을 붙잡고 천사들이 하나하나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천만만의 그 많은 천사를 몰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 개인적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하늘에 올려서 승천에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일곱 이 나팔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일곱 시대에 걸쳐서 이 세상의 나라들의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로마와 동로마의 멸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를 지지했던 이제 교황권과 또한 교황권을 지지했던 로마가 어떻게 멸망할 것을 설명하시면서 주님의 심판을 설명한 예언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채찍질하시고 화를 베푸실 때 심판하실 때 누굴 통해서? 이상하게도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서 이슬람 세력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을 사용해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흥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 번째 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화가 곧 지나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요한 탭을 들으십시오. 다음에 중요한 우리의 구원과 빛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탭을 들으시면서 다시 저와 만나시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테이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 월간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연구 통신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